엘리야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그리고 이후 열왕기서를 받아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된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러한 질문에 해답을 내놓고 있는 책입니다. 낙담과 혼미를 겪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술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다양한 목소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앞으로 열왕기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은 각각 한 사람의 이 마지막 역사의 뒤편으로 서서히 저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제했던 아하시야 왕의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면, 반면에 열왕기하 2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묵묵히 여정에 나섭니다. 그 여정을 끊임없이 뒤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에서는 엘리야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 역시 엘리야가 소명을 다하여서 승천하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문맥으로 보아서 아마 그들은 엘리야가 없을 그 시대와 민족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 무리가 멀리 서서 보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사건과 또 여호수아와 출애굽 제2세대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사건에 직접 찾아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의 승계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말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갑절의 영감.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인 것은 괜찮으니까 좀 욕심을 내도 좋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취하는 게 좋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본문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했던 그 사역의 두 배를 요구하거나 그가 행했던 기적의 두 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일까요? 갑절의 영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갑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을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갑절이 바로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두목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영감 가운데서 두목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당신의 영적 장자 삼아주세요. 그렇다면 장자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기업을 잇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행했던 정체성을 이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자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사역과 일상을 이겨낼 탁월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막대한 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뒤를 잇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목소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는 인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사역을 이을 기회를 달라고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인생이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외롭게 싸우던 인생입니다.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던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걷고 싶은 인생의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 길을 걷겠다고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와 대세로 살기보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생으로 주변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시대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생, 그것이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급작스럽게 불어온 회오리 바람은 엘리야를 승천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쓰이는 불, 그리고 바람, 이 성령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심과 오심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채울 것은 바로 제자 너희들이다.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제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은 오늘을 살아가는 선교적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객관적으로 뭔가 좀 위시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우리는 정체성상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따라 받는 인생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의 모범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장자의 몫으로 살아내는 제자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잡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물을 가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동일한 기적을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일 가운데 제자들이 평생의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인생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말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선교적 제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역의 공백을 메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교적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